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106편은 이와 대조적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과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우상들, 그 이방 민족들 멸하지 않고 살려둬서 우상을 섬기게 된 일, 그리고 그 결과 시련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네. 이 무리바라는 장소는 시편 17장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요. 백성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무리바가 또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신광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일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과 뭐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될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모세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하기를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긴 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7절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38절을 보니까 시인은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어떻게 되었죠?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네. 그 결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스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멸망해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악용을 했죠. 43절을 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교묘하게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고 노래를 하는데요. 44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네,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간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날의 그런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여러 나라부터 모아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포로기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마치 자,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모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달라고,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심으로 자신들을 돌보셨는지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에 또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들은 사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일어난 것들입니다. 뭐 가장 멀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은 죄악들,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전해지기까지 뭐 유럽이든지 또 아메리카 대륙이든지 그 곳 가운데서 지었던, 인간들이 지었던 여러 죄악들, 또 교회가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또 얼마나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교회가 이 땅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오늘날 또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사실 이것들도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결과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 시편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또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죄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죄들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들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내용들까지도 우리도 동일하게 범죄하고 있다, 우리도 동일한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어땠습니까? 신사 참배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공산당의 그 기독교 박해로 태동한 교회의 반공주의가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샤머니즘, 이 무속이 이 기독교와 결합을 해서 성경을 왜곡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무속과 결합한 이 기독교는 기복신앙, 신앙, 또 부흥신학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도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 실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속을 이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 복음의 위기에 대해서 저는 마치 오늘 본문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어쩌면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무속, 이 샤머니즘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닮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복음이 왜곡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또 한국도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도 성장을 했고 문화도 성장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적으로 또 큰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과거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나라고 다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현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해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야 교회가 돌이키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의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야, 정말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야,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처럼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이 그어놓은 어떤 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처럼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영정철인 14번째 영정철인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영정철인 경기를 앞두고 이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